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시원케 되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라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니 깊은 천국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패배하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시작됩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천지 창조의 시작이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영적 창조의 시작입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아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비전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나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병든 내면의 치유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40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길을 준비할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선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단순한 안내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절망과 아픔을 메우는 것이고 높은 산은 교만한 것을 낮추는 것이고 굽은 마음은 왜곡된 것을 곱게 하는 것이고 험한 길은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본문 4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거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아주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를 만나려거든 그를 영접하려거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종교적이고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교만과 위선과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는 부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군인들까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과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폭력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겠습니다. 회개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믿는 사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 사역에 아주 강력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강렬한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려서부터 빈들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소음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도움도 사라지고 혼잡함도 없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홀로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에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념과 능력을 입었고 백성들의 굳어진 신념까지도 흔들어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쳤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저항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리고 긴밀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감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음성처럼 우리의 심령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곱게 하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복음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